구약성경 민수기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의심은 사람들이 왜 하냐면요, 의심은 주로 의심은 정보가 부족할 때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사러 가전제품 파는 데 갔는데 값을 보니까 싸고 큰 게 있어요. 싸고 큰 게 있는데 도대체 브랜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디 싼 브랜드 몹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싸다고 무작정 집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덥석덥석 뭔가를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사람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이비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사이비단에 넘어가서 가정도 깨지고 재산도 날리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의심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요, 충분히 의심을 하고 믿은 다음에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병은요, 의심이라는 병은 충분히 의심해서 아, 믿을 만한 거야 라고 하고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병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의심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생각 자체가 없이 늘 의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의심만 하면 그 큰 병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의심하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의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아마도 이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애매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좀 기이하기도 하고요. 민수기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아멘. 남편 몰래 바람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읽으셔야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진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요, 이 말씀이 아주 기이한 말씀이에요.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상황을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 여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자진해서 몸을 더럽혔는데 증인도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 여자가 분명히 바람을 폈다는 거죠. 증거도 없고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뭐 하나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자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여자는 꼼짝없이 당.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면요,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세상에, 세계에 보면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힘없는 여자를 그냥 남자가 그냥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무척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한국 남자들이 옷을 잘 입는데요. 옷을.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때리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에서 그렇게 때리나? 예, 때린답니다. 그리고 때려도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그 처벌도 잘 안 받는데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 2000년 전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집에 아예 못 나가버리게, 너 바람 피니까 너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마,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묶어놓든지 아니면 집 문을 잠가버려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쫓아버리는 경우, 이거는 뭐 우리 조선시대 이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여자를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쫓아낼 때요, 율법에서는 이혼증서 한 장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이혼증서지, 그 당시에 이렇게 이혼한 여자, 게다가 낙인까지 찍혀서 바람펴서 이혼당했어, 이런 여자는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여자는 평생 동안 이혼당한, 바람핀, 부정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미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서 증거 없으면 의심을 푸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한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부로 미워하지 말라. 함부로 의심하고서요, 그리고 함부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5장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아내가 의심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함부로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누명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제사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리가루 성경에 보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으로 하면은 2.2리터 정도입니다. 2.2리터, 2.2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닌 게, 당시 사람들의 식사 습관으로 보면 한 10명 정도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10명이면 큰 가족이죠. 큰 가족이 하루치 먹을 만큼의 보리가루를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미워하려면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만큼 돈을 걸고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 함부로 의심하거나 사람 함부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심하고 미워하는 데는 공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미워하는데 돈 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데 돈 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밉다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재물 가지고 올 생각하지 않으면 아내를 미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요, 특별히 제조한 쓴 물이 있습니다. 그 쓴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쓴물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성전 바닥, 성막이죠, 성막 바닥에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에다가, 먼지를 물에다가 탑니다. 그래서 먼지가 들어있는 물이에요. 먼지를 뭐 얼마나 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성막에 있는 먼지를 털어가지고, 그리고 성막이 그렇게 더러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맹세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저는 바람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여자가 결백하면 멀쩡하겠지만 이 여자가 정말 바람피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 여자는 배가 아파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말 신기한 물 아니겠습니까? 이 부정한 물을 마신 여자가 배 아파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도 물 먹고선 안 아픈 척하면서 멀쩡한 여자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물에다가 먼지를 얼마나 타서 먹여야지 배가 아플까요? 저는 이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거짓말을 하고서 거기서 그걸 마신 여자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이런 재판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이 물을 마셔서 어떤 여자가 배가 아파가지고 들통이 났다든지 배가 아파서 죽었다든지 억울했던 여자가 누명을 풀었다든지 이런 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억울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억울한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고 쉽게 의심하고 때리고 쫓아버리는 남자들을 경고하는 법입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번거운 일을 할 정도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한답시고 내 마음속에 재판 법원을 하나 열어서 거기서 내 마음대로 공짜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함부로 사람 의심하지 마시고 또 함부로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 물을 한번 먹어봐. 이 물을 먹으면 다 판결이 난다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용서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남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바람을 피면 불륜이고 남자가 바람을 피면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명씩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람피는 건 죄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바람핀 사람 하나 있죠? 다윗. 다윗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도 어디 동네 처녀도 아니고 자기 부하 아내인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이건 죄악이지요, 죄악.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누구를 더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를 더 손가락질합니다. 여자가 바람피면 죄악이고 남자가 바람피면 아이고 저 사람은 능력도 좋네 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죠. 여기서 참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가늠하다가 여자가 붙잡혀 왔는데 그것도 현장에서라고 나와요. 성경의 말씀 보면 현장, 보통 이제 여자가 바람을 피면 남자랑 다르게 여자는 들통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이를 갖고 배가 나오게 되면 이거 뭐 숨겨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하고 잘 살펴보니까 아니요,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럼 진짜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현장이면 남자도 같이 있었다는 건데, 남자가 안 끌려온 이유는 아마도 남자는 그냥 힘이 세니까 후다닥 도망가 버렸고 잡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여자는 머리채를 붙잡히고 질질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자한테 관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사랑 그리고 정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으나 다시는 어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쓴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멀쩡합니다. 남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아내를 용서해 줍니다. 그 남편은 다시는 아내를 공개적으로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망신당하고 어떻게 동네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심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항상 믿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화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의심하고 미워합니다. 돈 안 든다고 미워하고 내 마음이라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 못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다른 이를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